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또 심령의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를 주께서 주시고 또 주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이후에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과 기업이시다. 그러게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과 기업. 다윗의 믹담 표제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이나 이런 책에 보면 명심할 내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명심할 내용,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주께서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세상에는 성도를 범죄케 하는 마귀의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참된 복이 없.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 아니고 세상의 복도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든지 하나님과 병행해서 다른 복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주시오니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인 혹은 소유자, 주는 소유자, 그리고 왕, 나의 다 통치자 같은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모든 주인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통치자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복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보화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연거푸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는 아마 30몇 번인가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헛되다. 땅에 그런 복이, 세상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다. 집이 복입니까? 은행 잔고가 복입니까? 혹은 자식이 복입니까? 부모님이 복입니까? 누가 복이든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 그것은 복이 아니고 헛된 것이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다 일시적이고 참 복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시다. 할렐루야에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3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는 붓는 제사를 말하죠.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 위에 제사의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붓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전제 그럽니다. 붓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 유일하신 복입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경건한 자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만 사실은 참 존귀합니다. 그들은 보화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 가보면 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알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들만 가치 있지 지옥 가는 자들이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자를 왜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천국으로 데려갈 리가 없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다윗이 깨닫는 것과 비슷하죠. 바울도 성도들을 교회 교인들, 진실이 믿는 교인들을 말하죠. 염소 같은 자들이 아닌 자들을, 그렇죠? 예, 그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신약교회의 교인들이 목사의 또 서로서로 간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죠.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것이죠. 가짜입니다. 참신이 아닌 사람이 지어낸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2계명에 그것을 명령하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라. 그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니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것을 그걸 믿고 섬기는, 오늘 뭐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것 같지만 돈 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당장에 네가 아프면은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돈 가지고, 돈은 많은데 해결 안 되고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잖아요. 돈은 많은데 그 돈으로 치료가 안 돼서 한 달만 더 살았으면, 그런데 살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도 봤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인 줄 알고 돈은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이방 신들,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다 타파해야 돼.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괴로움이 많을 것이다. 많은 괴로움을 얻을 것이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이시다. 재산이 우리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은 다 기업체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서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기업 경영을 하고 기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 소득이 많이 되면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에 나의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 즉 땅이나 집이나 금은 보석이나 현금 등은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필요한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잘 절약해서 저축도 좀 하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예, 남한테 꿇어가지 말고 손 벌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플 때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겠죠. 필요한 것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장차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허무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이끄셔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잔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료수를 우리가 마십니다.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복이죠. 각각 작은 일은 크고 작은 복을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현세적인 복이든 육체적인 복이든 내세적인 복, 현세적, 내세적 복을 다 포함하고 개인적, 가정적 복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내게 복으로 땅 위에서 쓰거라. 몸의 건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한 편이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편이고, 저도 젊을 때부터 많이 연약한, 아주 뭐 몸이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은 강한 몸은 되지 못해서 그렇게 약한 편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래도 조금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요새는 그래도 늘 맡겨주신 일을 그래도 조금씩 감당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겠죠. 또 은퇴하면 또 쇠약해질 수도 있겠죠. 또 개인적인 복, 개인의 복도 있고 가정마다 주시는 복도 있죠. 좋은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건강을 잘 관리를 못하고 내 경제를 관리를 못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복이 되지 않죠. 나중에는 그것이 아유 자식이 마음의 고통이로다, 근심 걱정이로다, 자식이 원수까지 되는 그런 자식이 원수다. 말이 너무 표현이 과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도 하지.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자식이 없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상팔자다. 그러니까 팔자에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마음에 고생을 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다. 복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 귀한 딸, 귀한 우리가 자녀들인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업이며 나의 자네 소득, 나의 기쁨이며 나의 분깃을 지키신 아이다. 오,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탁합니다. 예, 아무개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부모가 눈물을 자꾸 흘리는 것은 그거죠. 또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잘 교육했으면 그렇게 탈선하지를 않죠. 예,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릴 때 방치에 내버려 두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예, 많지.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얘들아 와라 예배 드리자, 주일날은 예배당 꼭 가야 돼, 오후 예배도 꼭 드려야 된다, 십일조 생활 철저히 해야 그것이 예, 올바른 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만일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잘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수주일 잘하고 오후 예배도 젊은이들이 남녀 젊은 자녀들이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못 시킨 건 부모의 탓이지 남의 탓도 아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물론 탈선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거 다 못할 때에 이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내가 내 태어난 자녀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주님께 이제라도 기도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정하시고 주신 구역, 즉 현재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신 복,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것이 정신적, 육신적 복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제 성도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주실, 그래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 부활의 몸과 또 영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내게 주신 복이 그까지 미치는 거죠. 현재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유, 참 감사하다. 땅 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이만큼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만큼 건강 주셔서 새벽기도도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이만큼 주셔서 수요전도, 오늘도 이제 4년 만에 처음 수요전도 됐는데 수요전도에도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그래도 이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아이고 교회도 잘못되고 예, 가정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투성이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개인도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가정의 평안, 교회적인 평안,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없고 아직 이만큼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이맞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어두움의 권세들을 다 파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7절 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라는 말은 심지어 밤에도 이런 단어인데 심지어 밤에도 낮에도 교훈을 얻고 심지어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도다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지상생활 천국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의 지상생활을 표현하기를 교훈을 받는 생활이라 표현했어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땅 위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주야로 읽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오니까 매일 11번 설교를 목사가 열심히 전한다면 그 교훈이 돼서 또 그 교훈을 얻고 어떤 이들은 다 올려놓은 2천 몇 개의 설교를 또 열심히 더 틈틈이 설교를 듣느라고 열심히 듣기도 해서 그것에 또 교훈을 삼고 교훈을 받습니다. 땅 위에. 그리고 후에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는 지금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고 후에는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요약하기를 지금은 교훈 얻는 삶이고 후에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천국 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교훈을 얻어서 이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인생의 정로를 지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교훈의 책이다. 그래서 유익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과 책망과 교훈은 꼭 책망이 따라오잖아요. 교훈하고 이렇게 하라 합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거 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했어? 예, 바로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바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도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한지. 교훈도 주시고 교훈은 책망이 항상 붙어다녀. 잘못하니까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건 틀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요게 아니라 요거야. 이게 이렇게 가야지 하고 교훈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의의 길을 걷게 한다고 말씀한 거죠. 다윗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는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아이고 교훈 자꾸 설교 고만하시오 고만하시오.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는 개척교회를 도와주러 간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아니 가서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내가 감사히 겸손히 받겠다는 마음으로 가도 될뚱말뚱하는데 그런 교훈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간다고 뭘 도와주는데 예, 도와주러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그러니까 교훈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감사히 받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하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리고 책망했을 때 그는 나단 앞에 다윗이 몇 살이고 나단이 몇 살인 줄 몰라도 나단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신 자는 이 강단에 30살 된 전도자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70살 된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해서 세워서 그 직을 주신 합법적 하나님의 설교자라고 할 것이면 그의 말씀을 그래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겠죠. 다윗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즉시 겸허히 받고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심장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 밤에도 교훈한다. 교훈한다는 야사르라는 말은 그냥 교훈한다는 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한다는 훈계라는 말, 책망한다는 뜻을 담은 훈계, 교훈, 훈계. 교훈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만 아까도 말했지만 교훈에는 책망이 따라다닙니다.처럼 예, 이렇게 하세요 말하는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은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거늘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가면은 되겠느냐? 그런 책망이 당연히 오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근데 잘 안 하면 매를 들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매로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가. 그래서 교훈에는 야샤르라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책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심장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는 말은 낮에 진지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누구에게 받은 선지자들에게 받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은 말씀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말씀이든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밤에도 교훈을 받고 책망까지도 밤에 마음에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책망을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 할렐루야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경건한 자가 맞죠.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자가 맞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신측 사람들은 화란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아서 고람대우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경건한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평안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창세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사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을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벽 기도에 단을 쌓거나 또 새벽 기도 예배당에 못 나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 오늘도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 귀한 경건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도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오른편은 힘 있는 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늘 오른편에 계셔서 다윗을 붙들어주시고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른발을 딱 붙들어라 든든하죠. 오른편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든든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처럼 항상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됐습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항상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듯이 경건한 자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31절이 그 말씀이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된 말일보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를 항상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늘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요동하는 것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요동하는 것이고 요동치 않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 불안도 없다. 근심 걱정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의 복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환난 중에도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풍랑 중에 당황했던 제자들하고 다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선생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대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호들갑을 떨듯이 큰일 났대.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났어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오른편에 계신데 당신 경건하게 안 살았나 보구만. 경건하게 살면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데 오히려 주님한테 그런 식으로 예, 너무 큰일 났다 그러면 주님이 깨어서 야단을 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에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 아니더냐.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기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심령에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든든한 믿음으로 늘 살게 되면 그 결과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산다는 말씀. 오, 할렐루야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기쁨이다. 육신의 근심 걱정으로 딸면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지만은 성령을 조차 행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예? 때때로 마시는 거 먹죠. 마시는 거. 예? 오늘도 어떤 분이 예, 짜장면 사주신다고 그래서 예, 나는 여기 입이 여기까지 짜장면 요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입에 그냥 한 젓가락이 싹 들어가는 것처럼 짜장면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이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죄송해서 아이고 이제 예, 죄송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는데 예, 그런데 먹는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하게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 감사하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장차 천국 가면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기뻐하십시다. 네, 성도의 특징은 기쁨의 삶이다. 슬픔의 삶은 물러가라. 슬픔은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버리라. 근심 걱정도 물러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고 또 슬픔을 다 추방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와 교제하는 자마다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영광이라는 말은 내 영혼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영광, 영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은 더 영광입니다.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구절과 뜻이 같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몸도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기쁨뿐 아니라 몸의 평안도 필요하죠. 필요해서 몸이 자꾸 나이가 들면 약해지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죠. 아이고 이게 근데 정상이긴 하죠. 몸이 그래 약해져야 어느 날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지 우리가 너무 건강하면 천국을 언제 가겠어요?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인데 천국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갈수록 좋은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아, 빨리 가는 빨리 죽으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살 만큼 살지만은 천국을 정말 사모하잖아요. 그 다 그렇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담대히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말이죠. 내가 더 원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사는 것뿐이지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주님께 가는 것을 남편도 원하고 아들도 아내도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원할 것입니다. 노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사실은 원할 것입니다. 영육의 건강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제도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셨고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안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영육의 복을 평안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본절은 앞에서 말한 영육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다시 보충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부는 성경에서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킨다고 자주 설명했죠. 여기에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지옥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지면 살아있을 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썩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부활에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그의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사도 베드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들의 소망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11절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 민수기 16장 22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에게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또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라. 요한복음 6장 48절. 또 그가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죽음과 아픈 것, 질병, 연약 같은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얼마 후에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이고 땅에서도 조금 나눠줘서 꽤 우리도 연약한 때 때때로 몸이 아프지만 아프다고 항상 울지 않고 조금 울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또 힘을 내서 찬송가 부르고 또 기쁘게 찬송하면서 일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유일한 복,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 기업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또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복이시며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하십니까? 기업으로 여기십니까? 깨닫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자꾸 내가 오늘도 이 기업이 돈이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I am happy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죠.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들음으로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으면 이미 교훈 받고 있고 또 좋은 교회에서 강론하는 성경 말씀이 늘 충만하게 강단해서 강론이 된다면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복입니다. 교훈을 받는 우리들, 교훈을 싫어하고 아이고 나는 다 안다고. 다 아는 사람은 교훈이 필요 없죠. 다 아는 사람은 혼자서 그냥 집에서 독학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알아도 또 복습하고 또 그것이 유익하면 또 듣고 또 복습하고 또 유익하고 유익을 얻고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교훈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16편에서 귀한 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신 생명, 영생과 기쁨을 누리는 자이다. 누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구원 얻었고 우리의 몸도 무덤에서 구원을 얻을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몸 조금 아프다고 코빠져가지고 나만 죽으면 된다고 그렇게 울지 마십시오. 죽지도 마시고 다 강건하게 기쁨으로 산 데까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기쁨으로 살면서 내가 씩씩하게 살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때가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여기 보면은 건강하던 어느 집사님 매일 탁구 치고 한 80이 돼서도 탁구 치고 하던 집사님 갑자기 쓰러져 갖고 먼저 가시잖아요. 후인 놔두고 그런 집사님도 있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갈 때까지는 씩씩하게 기쁨으로 성경대로 사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며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늘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훈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오늘도 같이 나누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모두들 우리가 세상의 복을 크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주야로 성경 읽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답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